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캐스팅.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캐스팅. 어제 제가 로빈슨 갤러리아에 신방을 잠깐 갔었는데 그 보니까 GMA TV라고 있어요. GMA 맞아요? GMA 여기 세부 방송국이에요. GMA TV가 있는데 그 방송국에서 하는 공개 오디션이 있더라고요. 수백 명의 그 젊은 친구들이 거기 그냥 제가 로빈슨 여러 번 갔는데 로빈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냥 그 로비에 그냥 수백 명의 사람이 꽉 차가지고 여기다가 그 K-pop 스타 그거 오디션 보는 거죠. 스티커 하나씩 탁 붙이고 번호 있고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못해. 못하더라고. 애들이 오디션 보는 거야. 가수의 꿈을 꾸고 그냥 가수 아마 오디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꾸고 막 오디션을 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잘하는 친구가 또 이제 나오겠죠.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배우들 중에 길거리 캐스팅 당한 사람. 길 가다 보니까 너무 잘생긴 사람이 있어가지고 너무 예쁜 사람이 있어가지고 캐스팅 돼가지고 이게 배우가 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우들뿐만 아니라 헐리우드에도 길거리 캐스팅이 있대요. 헐리우드에도 그런 일이 있대요. 여기 보이는 이 예쁜 소녀 역시 미국의 켄터키 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켄터키는 아무래도 미국의 뭐 LA 쪽이라든지 또 뉴욕 워싱턴 쪽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조금 좀 아무래도 좀 개발이 좀 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이 이 아이가 만으로 14살이니까 중2나 중3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가족이 뉴욕에 서울 구경 가자. 그래서 뉴욕에 세계적인 도시니까 거기에 휴가를 이제 뉴욕으로 휴가를 떠났어요. 거기서 이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뉴욕의 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어떤 포토그래퍼가 이 아이를 봤어요. 이 사진기자가 봤는데 이 사진기자가 에이전트, 연예인들 하는 그 에이전트 기획사 이런 데랑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 포토그래퍼 보니까 얘가 너무 예쁜 거야.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야, 사진 좀 하나 찍자. 내가 너 저기 어디다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너 사진 하나 좀 찍자 해가지고 포즈 한번 취해봐. 내가 찍을게 해가지고 찍은 거야. 사진을 팍 여러 건 찍어가지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니엘 패들 뭐 캐스팅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캐스팅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요거를 찍어 가지고 이 서류를 그 에이전트 그 사무실에다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기획사 사무실에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아, 얘 좀 한번 보라고. 얘 정말 괜찮다고 딱 보는데 너무 예쁘고 매력 있고 아, 뭔가 할 것 같아. 그래서 얘 한번 좀 캐스팅 해 보라고. 그래서 얘를 길거리 캐스팅을 한 거예요. 이 사진 자료가 이 소녀가 당시에 실제 캐스팅 됐을 때 사진 자료라 그래요. 이렇게 찍은 거, 옷 저렇게 입고 있는데 저렇게 찍고 있는 거,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기 이름이 써 있어요. 뭐라 제니, 뭐라고 써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니퍼 로렌스예요. 헐리우드, 현재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죠. 최고의 스타예요. 이 제니퍼 로렌스라는 배우인데 영화 엑스맨, 우리 사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화예요. 우리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지금 29살이거든요. 올해로 1990년생입니다. 영화 엑스맨하고 엑스맨에서 파란색으로 완전히 이렇게 뒤덮인 저는 못 봤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입고 이게 군장을 하고 나온 사람이고 그다음에 헝거게임 시리즈라고 1편, 2편, 3편에서 쭉 나왔는데 이 헝거게임 시리즈는 저는 봤어요. 이거 봤는데 정말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헝거게임 시리즈로 인해서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올랐었어요. 아,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배우가 될 수 있었냐면 처음에는 9살 때 교회에서 연극하잖아요. 그 연극을 했는데 잘했어요. 그 엄마가 칭찬해 준 거예요. 아, 너 참 연극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준 거예요. 9살 때 교회에서 연극을 시작을 했어요. 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이후로 14살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교회와 학교에서 뭐 그런 연극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 때도 우리 뭐 했었잖아요. 뮤지컬 했었잖아요. 잘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또 몰라. 어디서 캐스팅 돼가지고 우리 아름자매님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재능 있으시더라고. 바리새인 역이었죠? 바리새인 역할 잘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뭐 한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재능이 확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쓰실지 몰라요. 제가요 교회 제가 19살 때부터 처음 갔잖아요. 처음 갔는데 교회 갔는데 제가 노래도 잘 못하고 또 이제 왜냐면 해볼 일이 없잖아요. 노래를 해볼 일이 없잖아. 이게 제가 세상에서 노래를 해볼 일이 없고 그때는 노래방 같은 것도 없고 노래를 할 일이 없는 거야. 혼자 흥얼흥얼하게 하는 정도지 노래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자신 있게 어디 가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줄반장도 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게 리더십, 제가 리더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부모님 옷이 고아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기죽고 그냥 어디 자신 없는 애고 막 어디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나랑 친구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응? 찌질이었어요, 찌질이.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19살 때 교회 갔는데 다 시켜주네. 하겠다 그러면 다 시켜주는 거야. 찬양대도 시켜주고 성가대도 시켜주고 연극도 시켜주고 하겠다 하면 다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못하는데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창팀에 제가 또 들어갔거든요. 솔로 한 번도 안 시켜요. 뭐 노래 못하니까. 한 번도 안 시켜요. 근데 이 중창팀에서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중간에 나레이터라는 게 있었어요. 나레이터. 중간에 이제 그 노래하다가 중간에 반주가 나오면 나레이터 하는 게 있었는데 해설자가 이제 나레이터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노래가 그런 스타일의 노래가 처음 나온 거야. 그래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시켜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번씩 다 해보기로 했어.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노래가 막 나와요. 반주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중창단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노래가 이렇게 허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다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제 다 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했어요. 너무 잘한 거야.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 역할을 한 나레이션인데 제가 너무 잘한 거예요. 생각보다 잘해서 다른 사람들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 이후부터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나레이션은 제가 다 담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회도 시키더라고. 사회도 시키고 이거 마이크 잡는 일도 시키고 처음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요 수천 명 앞에서 얘기를 수천 명 앞에서도 뭘 하든지 뭐 노래를 하든 뭐 설교를 하든 뭘 해도 하나도 지가 요만큼도 안 떨리는 강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뭐 시키는 거 있잖아요 빼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보니까 성경 읽을 때 멋있게 읽어야 되더라고. 성경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교할 때도 필요하고 저한테 훈련시켰던 모든 것들이 저에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시킬 때 여러분 그거 빼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재능이 거기서 발견되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어쨌든 이 소녀가 9살 때부터 교회에서 연극하고 학교에서 뮤지컬 한다 그런 것도 참여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4살 때 우연히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냥 연극을 전문적으로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무슨 학원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캐스팅이 된 거예요. 이 제니퍼의 어머니가 딸이 너무 어리잖아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기 활동에 좀 전념해라 해가지고 이 제니퍼가 이제 그 당시에는 바로는 뭐 잠깐 뭐 나간 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이 제니퍼가 고등학교를 그래서 빨리 졸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제니퍼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다 뛰어버려요. 다 뛰고 조기 졸업. 점수도 아주 높은 점수.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뭘 하고 싶은데 여러분 공부 때려치고 그냥 막 그냥 그것만 할 것이다. 그런 필요는 없어요. 한번 또 공부도 해봐야 돼. 그래서 이 제니퍼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까지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 제니퍼 로렌스는 2015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런티를 받는 배우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개런티를 받는 배우 하면은 뭐 이병헌이나 송강호 정도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받거든요. 한 영화 한번 출연하면 한 10억 정도 받아요. 뭐 대단하죠. 영화 한 편 찍는데 10억 받으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제니퍼 로렌스는 얼마 받냐? 기본적으로 100억, 200억, 이런 100억 단위로 나갑니다. 이 수준이 좀 달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런티를 받는 여배우가 됐어요. 자, 아직 어린 나이지만, 뭐 지금 30살도 안 됐어요. 어린 나이지만, 이 제니퍼 로렌스 재단이라는 걸 또 설립을 합니다.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자선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래요. 14살 때 가족과 함께 우연히 뉴욕이 서울 구경 갔다고 뉴욕에 휴가를 갔다가 길거리에서 캐스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캐스팅을 통해서 한 소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아멘.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세부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세부에 처음 오셨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사기꾼 만나면 힘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고생해요. 좋은 분들을 만나야 돼. 좋은 분들을 만나야 돼. 괜히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랑 이렇게 지내다 보면 괜히 여러분 괜히 고생하고 돈 잃고 마음 상하고 그래서 그냥 짧게 여기 지내다가 그냥 이 지역을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우연히 모여있는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캐스팅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을 섬기려고 10년간 사역했던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이곳에 너는 여기 가라 그래서 보내신 거고, 여러분은 한국에서 또 세부의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에 따라 캐스팅되어서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캐스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캐스팅을 확신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캐스팅을 확신하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일 이후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더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정들었던 고향 땅 그 집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주변의 도시와 나라들로 흩어지고 삽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정들었는데 거길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믿음이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떠났어요. 어떤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제3의 도시인 안디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 개의 큰 대도시가 있는데 첫째는 로마고요. 두 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세 번째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 그런 도시예요. 오늘 우리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안디옥은 동양과 서양의 무역을 연결한 아주 큰 항구 도시였고 때문에 다양한 종족이 모여 있었던 아주 국제적인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 대형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대형교회가 됐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이 다섯 명은 목회자들이 할 수 있어요. 목회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섯 명의 이름을 보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다라고 다섯 명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요 그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안디옥은 당시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자, 안디옥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좀 흐리기지만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안디옥,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여기 리비아로 연결되어지고 여기가 터키 땅이고요. 여기가 그리스 땅입니다. 자, 안디옥은 여기에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이 무역항 같은 그런 곳이에요. 자, 이 안디옥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안디옥에 있는 이 다섯 명의 목회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다섯 명 중에 이 안디옥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안디옥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먼저 이 바나바는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 구브로는 시프로스라고도 하는 여기 섬입니다. 이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구브로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바울 사도가 등장하기 전부터 이 바나바도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칭찬 듣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는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의 권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잘 성장해 나갔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정말 목회자 중에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목회자, 목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가지고, 또는 뭐 장로님이든 목사님 가정이든 그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가지고 정말 순서대로 잘 밟고 해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 돼가지고 평생 동안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죄진 적도 없고 그냥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목회자,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 놀랍도록 부흥해 나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목사님도 없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흩어진 교인들이 모이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대형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안디옥 자체가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들어서, 아니 목사님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냐, 그래서 이것도 신앙적으로 좀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파송해서 거기에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분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인데, 니게르란 말은요 흑인이란 뜻이에요. 흑인,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흑인 중에, 얼굴이 까만 분이죠, 흑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 중에 흑인이 있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이야 뭐 인종 뭐 차별도 없고 또 흑인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이 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에서, 문화에 있어서는요, 흑인들이 그런 게 된다는 게 작게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선민주의가 얼마나 강합니까?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흑인이 나를 지도한다? 흑인이 나를 교육한다? 아,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 중에 아프리카 출신인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다라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목사님 중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교란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땅이에요. 리비아 땅 구레네 그쪽에서 왔어요. 이 루교 역시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칼로 죽인 사람이에요. 헤롯이,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의 아내, 제수씨예요.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 삼으니까 세례요한 시대 때였거든요. 세례요한이 그거 잘못됐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을 잡아다 목을 베어 죽입니다. 그런데 헤롯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의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볼, 친족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칼로 죽인 악한 왕이었고, 헤롯의 가문은요 대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젖동생 마나에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에 사도 바울이 될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다? 누구냐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캐스팅한 사람들을 보세요. 정상적인 목회의 길을 걷고 정통성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된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그 길을 간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어요. 아주 좋은 길이죠. 그냥 엘리트 코스만 받은 거예요. 바나바 외에는 당시의 사고로 보자면 출신의 문제가 있어요. 인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핸디캡이 있거나 과거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당시에는 선민 유대주의가 정말 강했던 때였기 때문에 사도들조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전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사도들끼리 논쟁도 많이 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아프리카 흑인이었던 니게르 시몬이 그런 당시 문화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매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역시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인 루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같은 경우는 헤롯 가문이거나 헤롯 가문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그게 이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가 한 짓이에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은 뭐를 했어요? 세례요한을 죽였습니다. 마나임과 가까운 젖동생 마나임과 가까운 사람 이 분봉왕 헤롯은 세례요한을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은 또 다른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거기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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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 오늘날의 터키 지방의 다소 출신. 이 사람도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지만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터키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 출신인 사울은 유대인이었고 스테반을 죽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그 뒤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아주 열심 유대 교신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를 세우실 때 유대 지역에서 출생한 전통적인 엘리트 코스를 받은 유대인 중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들을 캐스팅하지 않았어요. 참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신앙 배경과 이력을 갖고 있는 어쩌면 오히려 출신의 핸디캡이 있고 과거가 있고 가문의 핸디캡이 있고 과거의 핸디캡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캐스팅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론에서 한 헐리우드 스타가 길거리에서 캐스팅되었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소녀는 누가 봐도 눈에 띄는 탁월한 미모와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눈에 띄는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캐스팅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의 외모와 능력과 실력과 재능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캐스팅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난한 자를, 때로는 실패한 자를, 때로는 버려진 자를, 사람들에게 버려진 자를, 때로는 연약한 자를, 병든 자를, 부족한 자를,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기도 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를 캐스팅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부족하고 핸디캡이 있는 이들을 더 즐겨 쓰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핸디캡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더 그 사람 즐겨 쓰시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잘 나갔을 때는 그를 캐스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버렸죠. 그 잘 나가던 청년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그 청년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을 때 그를 위대한 사도로 이방인을 아무것도 없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와 죄수의 몸이었을 때 부름받았어요. 다윗은 천한 목동이었을 때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자랑할 만한 직업과 배경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당시에 자기 이름조차도 대부분 이름조차도 쓰지 못하는 배움이 없었던 어부들이었어요. 마태 정도 글 쓸 줄 알았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요한 같은 경우 좀 부잣집에 살았기 때문에 글을 좀 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자기 글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만나는 성도님들 중에는 옛날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옛날 얘기 듣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때 우리 교회 오지. 과거가 좋아. 과거가 그냥 화려해. 아,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아, 잘 나갔어. 근데 그때는 안 오고 꼭 실패하고 오고 망하고 오고 깨져서 오고 병들어서 오고 넘어져서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과거에 돈도 잘 벌고 정말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실패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고 누구보다도 충만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지니까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부요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캐스팅했을 때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 있을 때, 문제가 가장 많았을 때, 아픔이 가장 많았을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캐스팅하시더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였어요. 다섯 명의 목회자가 공동 목회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랑할 만한 게 없었던 출신과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캐스팅하셔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 스스로 봐도, 내 스스로 평가할 때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투성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좋아요. 우리는 부족하면 확 우울해지죠. 근데 하나님은 얼굴에 미소가 띄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완벽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갖고 있는 사람, 다 갖추고 있는 사람 선물해 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해줄 게 없어요. 이거 주면 아이고 이거 그분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해줄 게 없어요. 이게 기쁠, 그분을 전혀 기쁘게 해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완벽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부족한 게 좋아요. 어떤 분 성도님이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도 부자들하고 성공한 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 덥석 그런 얘기를 물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제가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성도님, 아니에요. 그런 분들 와봐야 자기 목소리만 내고 안 좋아요. 오히려 망한 분들 오시는 게 전 좋아요. 실패한 분들 오시는 게 좋아요. 왠 줄 아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성공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여기서 새로운 역사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의 전성기를 써갈 때, 그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좀 부족한 거 주님은 기뻐하시니까 그 부족함 그대로 나가십시오. 주님 기뻐하세요. 하실 일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할 일이 생겼구나. 내가 너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널 위해서 할 일이 생겼구나. 너 힘들지? 너 나 필요하지? 내가 도와줄게. 심령이 가난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더 이상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신방을 한 가정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제가 성공을 하고 돈을 벌면 10의 9조는 하나님 겁니다. 10의 1조만 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축복기도 엄청 했어요. 뭐라 기도했는지, 10의 1조만 갖고도 넉넉하게 남아돌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에 10만 원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가지고 살아도 힘들잖아요. 9조를 드린다면. 근데 여러분, 1억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 수 있죠? 아, 못 사는 분도 있죠, 가끔. 못 사는 분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살아요. 1000만 원 가지고 살 줄, 10억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억 가지고 한 달 못 살아? 아이고, 못 살긴 무슨 못 살아? 남아 돌지요. 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서 이제는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난해져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해지지 않을 때 절대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캐스팅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박해 이후에 기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안디옥에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왔고 수많은 종족과 민족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됐고, 안디옥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대형 교회가 됐어요. 자, 그런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에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마도 어떤 특별 기도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 보니까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메시지는 분명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마 다섯 명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이 계속 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그런 영적 감동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란 말은 비슷한 말이면서도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소명이라는 거는 콜링이에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자, 그리고 사명이란 말의 영어 단어는 미션입니다. 사명, 임무예요, 임무. 자, 이 두 가지가 따로 임하기도 하고요, 동시적으로 임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께 집사님 좀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집사님을 불러요. 이 부르는 게 뭐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뭔가 할 말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죠.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겠죠? 그러면 그분이 소명에 응답하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이번 주간에 구제 봉사활동 해야 되는데 집사님께 좀 준비해서 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제가 드리는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임무예요. 그죠? 자, 이게 소명과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이 있단 말이에요. 소명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뭐가, 여러분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무 없이 그냥 한번 불러봤다 뭐 이러시겠어요? 아니에요. 부르시는 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한국에서 한 1만 명 정도 규모의 대형교회에서 약 10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가 천 몇백 명 정도 출석할 때부터 그 정도 각 교회 규모가 되기까지 제가 그 교회에서 한 10년간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다 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다 겪어가면서 그 일을 했죠. 근데 마치 안디옥 교회 같이 그런 크고 역동적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교회가 이렇게 딱 침체되어 있고 이런 교회에서 사역하면 목사님도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냥 매주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등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 보세요. 교회 사역하면서 막 얼마나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게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저 역시도 제 목회 인생 속에서 가장 꽃이 피고 행복하게 사역했던 시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 10년간의 사역을 제가 꼽을 거예요. 정말 신났어요. 지난주도 한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전화 연락이 오셨어요. 아, 근데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유 뭐 이래서 연락했다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유 제가 그랬어요. 아직까지 저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그 교회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기억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을 어떻게 잊어요? 막 이러면서 막 저를 그리워하시고 저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기도하는 분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 힘내시라고 뭐 이런 내용의 뭐 연락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던 교회를 제가 떠난다는 건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 필리핀 세부의 한인교회 개척이 된 사명이었어요. 10년간 정든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저는요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없이 살았으니까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정말 많이 다녔는데 10년을 사는 데는 제가 제 인생 속에서 가장 오래 산 데였어요. 제일 길게 한 곳에서 제일 길게 사는 데가 거기였어요. 10년간 있었던 이 정동교회를 떠난다는 거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부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미션을 주셨고 저는 그 소명과 사명에 응답해야 됐던 거예요. 어제 신방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하나님께 저를 위해 목사님을 보내셨다고.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나. 응?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 옆에서 듣던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부에 캐스팅하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만 하나님께서 캐스팅했겠어요?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계신 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캐스팅하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고 그 소명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에도
직업 소명이 있고 직업에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 속에도 소명과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살게 된 것도 그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부에 오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들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갈 때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거대한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고 유럽의 2000년 역사가 기독교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역사, 유럽의 2000년 역사는 기독교 역사라고 할 만한 역사가 됐어요. 또한 그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전 세계에 확산돼서 오늘 우리에까지 그 복음이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오는 이들과 맡기신 사명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 이 세부 땅은 변화될 거고 그들을 통해 세상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라. 우리에게 어떤 소명과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처럼 역동적인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참 사역자로서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즐겁고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이 있는 곳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그걸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다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김재환 목사가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월급 많이 주고 연봉이 아주 높고 복지 혜택이 너무 좋고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막 이런 데서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런 데를 내가 사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에?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디가 월급을 더 많이 주나? 목사가 어디가 더 혜택이 좋나? 해가지고 그걸 찾아다니면서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하죠. 근데 아닐 수 있어요. 그거 이전에 갈 순 있어요. 갈 순 있지만 그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든 말든 결정하는 거지 그거는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사명이 있는가?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살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월급 많이 주는 데 가잖아요. 여러분 월급 많이 주는 데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라고. 저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은 조건 따지고 상급 따지고 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 원하잖아요. 저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직업에 그런 게 있고 여러분의 직업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게 된 이유가 그런 그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밥 몇 끼만 먹지 말아보세요. 우리 모든 에너지가 다 빠잖아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화낼 기운조차 없어요.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더 이상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몸으로 드리는 기도다. 몸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교회 개척에 대한 소명과 사명이 임했을 때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3일간의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만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이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부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과 사명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영국 침례교 목사로서 설교의 왕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차스 스펄전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뭐 할아버지도 뭐 청교도 서적이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책들을 많이 읽은 거예요. 청교도 서적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17살부터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17살 만으로 하면 18이나 19 됐겠죠. 그때부터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만 18살 때 성도 수 10명이 되는 작은 교회를 하나 담임하게 됩니다. 1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를 담임해서 1년 만에 400명 성도로 부흥시킵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분은 뭐 역사 속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23살 있으세요? 23살에는 이미 23,654명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렇게 설교할 정도로 영국에서 대단한 설교자로 이미 23살에 명성이 나 있었고 영국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설교자 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니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겠어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네. 내 능력이 좀 괜찮네. 먹히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이 생각과 자만심에 젖어 살다가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인도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마 느끼실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찬양인도를 해보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는 못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충만하지 않고는 이걸 인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싸우는지 몰라요. 목사는 뭐 더 하죠. 더 하면 더할지 덜 하지 않죠.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된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하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게 있겠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잘 된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두려워하세요. 근데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몇 분 만났는데 이분들은 기도밖에 한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밖에 한 게 또 없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역사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엄청난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두 분이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하시네요. 목사님, 저는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언젠가 간증을 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요. 그분 정말 절박함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서 그냥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일하고 계세요.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게 그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이 많지 않고 프로그램이 있다면 기도 프로그램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기도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금식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자, 세 가지 하나님의 캐스팅 세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캐스팅을 확신하라.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라.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캐스팅을 확신하세요. 부르셨어요. 저는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지금의 상황들, 지금 환경들, 돌아가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과 사명 붙드세요. 그리고 이거 내 힘으로 못 감당해요. 금식과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찬양 같이 드리는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